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과 그 심판을 통하여서 유다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되는 그때가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속히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 시도가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아이게 그것이 좋은 말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한 그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영혼이 거듭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 살펴보지 못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놀라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들의 불신앙과 악한 삶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심판이 이 선지자에게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서우며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도무지 이 아수르 군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유다를 덮쳤을 때에 거기에서 이 유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라고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는 살아 숨쉬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잔혹한 군대가 이 아수르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침입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군대를 사용하셔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군대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인생 중에 드러내시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차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율법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이유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장 이 3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주었는데 언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치실 때에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도시와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 열국이 전멸하였고 산이 무너지고 휘장이 날아가 버리고 강과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땅들이 쪼개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군과 모의 온 천지가 두려워 떨며 부서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떨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를 향하여 쏟아질 때에 어떻게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이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어서 3장 16절 말씀에 자신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자신의 입술이 떨렸으며 그리고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그 환상을 볼 때에 자신의 뼈가 썩는 것이 들어왔고 몸이 떨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 유다가 어떻게 그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아수로가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것은 실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왕과 귀인들이 벌거벗긴 채 사로잡혀 갔으며 많은 용사들과 귀족들이 거기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서 온 길거리에는 시체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땅에는 도망하였던 비천한 사람들 몇몇만이 남아있게 되었고 그 화려하였던 도성이 황무지가 되어서 이제는 들짐승이 그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잔혹한 전쟁과 포로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로 가혹한 그와 같은 시련을 경험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모르드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하여서 에스겔이나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양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증건하고 다시금 성벽을 쌓고 거기에서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성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진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해당할 뿐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박해받지만 그들이 왕을 섬길 때에 왕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풀무불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일시에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박해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한 최고의 선생이 나오게 됐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놀라운 그와 같은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바닥사사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피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셨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불과 같이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선지자를 두렵게 하고 그의 몸과 마음을 떨리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결코 자신을 보전할 수도 없고 그 진노를 견딜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심판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주실 때에만 자신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의 백성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성이 죄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진노를 견딜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진노만이라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노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을 바꾸어서 거짓된 것으로 삼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또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그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죄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절하기 위하여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왕들과 나라들을 바꾸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죄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렁듯이 그리스도는 것이었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이 그 좋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죄악되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영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뜻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 자신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야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기게 될 그 영생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노신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고하겠습니다.